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2월 8일 일요일 하늘 아버지. 요한복음은 우리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신성의 새 위격은 우주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존재를 창조했다. 지구에는 특별한 생명체가 창조되었는데 그중 가장 특별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서로 사랑하며 조화롭게 사는 것이었다. 불행히도 루시퍼가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스스로 취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당신의 삶을 아버지께 복종시켰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구절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2절 30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요한복음 14장 10절 24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구절들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우리를 더없이 친밀하게 대하시며 우리의 구원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조화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 죄가 들어와 세상은 무너지고 왜곡되었지만 그분은 아들을 보내사 회복하고 구원하신다. 묵상. 아버지가 아들과 맺고 있는 관계, 또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며 구원에 관여하신다는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적용. 세상은 어떻게 무너지고 왜곡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도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창조사업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깊이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고자 하늘 자체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주어졌다. 그 선물에 의하여 사람들은 죄의 파멸과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교회 증언 5권 739. 죄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왜곡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참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우리 가까이에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친밀한 사랑을 본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승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2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담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락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브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다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편의 이야기들이 모두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각각 일리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삭막해져 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모습이 변할 것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더욱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져 가고 이성적 행동이 아닌 죄악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체적인 흐름은 이처럼 점점 더 삭막해져 갈 것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따뜻한 작은 사랑을 나누는 소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나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팔려온 노예로 잡혀온 계집아이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을 공격한 원수 나라의 장군의 노예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당한 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장군이 그 병에서 낫기를 원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악인과 선인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살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기 보면 양과 이리가 공존되어 살아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양과 염소처럼 두 부류로서 나눠질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둘이 함께 공존되고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전달해 줘야 할 사람들을 잘 알아야 효과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 그들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를 오늘날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삶이 거의 대등소이한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품성 속에서 나오는 보편적 원리대로 우리 세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틀은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본문 1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로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약육강식이란 말이 사용되어진 곳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먹이사슬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동물 세계의 약육강식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는 동물들의 모습은 창세기 1장 30절과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동물들 간에 강한 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형태가 아닌 모든 동물들은 그들의 힘과 상관없이 푸른 풀을 먹이로 그렇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것이 변질돼서 이 약육강식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으로 충만한 세상의 원리는 서로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기 전에는 자기 아내의 선택의 결과인 죽음을 함께 당하기 위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이후에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생각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분함을 참지 못한 힘센 형 가인이 약한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 세계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하여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2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기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기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틀림없이 무기들을 만드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가진 우월한 창으로 그리고 칼로 그들을 억압하고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무자비한 무기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었고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들 세계에서도 관계가 깨어져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 세계의 원리가 된 약육강식의 원리가 사람들의 세상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덕분에 그들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사에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그리고 2절에서는 모압을 친 후에는 그 사람들을 줄로 재어봐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두어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배하기에 만만한 사람들만 살려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안락과 행복을 누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대적할 만한 존재가 있으면 대적하기 전에 그 싹을 없애고 근심의 근원을 제거하여 언제나 강한 자로서 지배하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테스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절을 쳐서 즉 힘이 될 만한 것들은 처리해버렸습니다. 또 4절에도 보는 것처럼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말들을 살려두면 군사력에 도움이 될 텐데 오직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는 말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발의 힘줄을 끊어놓은 이유는 그 많은 말을 먹일 만한 식량과 물이 없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1,600마리의 말을 그냥 놓아두면 위험이 될 만한 나라에서 키워 전쟁에 사용될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5절에서도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 사람들을 2만 2천 명이나 죽이고 나머지는 종을 삼아 조공을 받았습니다. 7절과 8절에서도 빼앗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더 많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셨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나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사단의 품성인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사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한 약육강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모두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사무엘하 8장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사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지만 약육강식의 세상적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셔서 다윗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 부자가 더 부자 되기 쉬운 구조, 빈곤의 악순환, 기득권층의 지속성 등등을 볼 때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역시 약육강식의 원리임을 우리는 손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처해 있는 교회와 교우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처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와 교우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딜레마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아주 귀한 삶의 지혜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되고 있는 이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닌 섬김의 원리 속에 살아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충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교회와 개인의 영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고 그 영향력으로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도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가서 헌신할 것을 그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교회도 통폐합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작은 지구라는 단위 속에 여러 작은 교회 형태가 아니라 각 지구 안에 모든 작은 교회를 통합하여 한 교회의 대형교회와 팀목회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증가하기 위하여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작지만 세우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를 통하여 또 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또 성장하면 또 다른 교회를 분교내는 시기 그것이 그 당시에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에 보면 작은 교회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작은 교회의 형태가 아닌 이제 그런 교회를 통합하여 큰 대형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전문적인 목회자를 통해서 팀 목회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구의 한 단위를 한 교회로 만드는 일이 어렵고 시간적으로 더디다면 그 작은 규모의 지구를 한 단위로 보고 서로 작은 교회들이 협력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중의 활동과 저녁 예배는 지구의 각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다가 안식일에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각 교회를 합회의 부서 기능대로 만들어서 A교회는 청년 중심교회, 또 B교회는 장년 중심교회, 또 C교회는 어린이 중심교회 등으로 만들고 그 한 지구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과 영향력을 키우는데 교회도 뭔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안고 있는 빈 문제도 전체로 나누어지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눈덩이는 구르기만 해도 점점 더 커집니다. 키운 영향력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인력과 자본과 시설만 갖춰지면 그 안에서 수많은 기능을 갖춘 봉사자들이 있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더 큰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의 달란트에 따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데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인 섬김과 봉사의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배워서 남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원리, 즉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모습이며 이 모습은 참빛이신 하나님을 높이 소개하는 생명있는 삶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진리의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묻던 질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연 엘렌 화이트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은 말씀드렸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인용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부인이 절기를 지키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리벤 헤랄드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일종의 장막절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신 일을 기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세상과 오류의 어둠에서 이끌어내 귀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기에 그분께서 고안하신 다양한 방법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기념해야 한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옛적 길의 이정표에 유념해야 하고 우리의 은혜로운 후원자의 자비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진술은 엘렌 화이트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권면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맥에서 살펴봐야 할까요? 이 진술에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언급한 것은 고대의 장막절,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The Feast of Tabernacles. 바로 고대에 지켰던 그 장막절이 아니라 일종의 장막절, A Feast of Tabernacles. 일종의 한 장막절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가 우리에게 고대 이스라엘이 지켰던 것과 똑같은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격의 어떤 것을 하라고 권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맥은 장막봉에 잘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죠. 같은 문단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녀는 자신이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고대와 똑같이 그 장막절을 지키라고 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진술을 보면 화인 여사는 그런 일을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그보다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화인 여사는 이따금 우리의 장막봉해를 장막절에 비교하곤 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igns of Time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들의 세력은 강화되고 있고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해받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결집하여 장막절을 위해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서 장막절은 장막봉해를 말합니다. 이런 모임을 별로 중요치 않은 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의 군대로 하여금 호주에서 주님의 사업과 뜻을 대표하는 데 서 있도록 하자. 이런 때 한 사람도 발뺌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리가 멜버른에서 장막 집회를 하기로 정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지역 백성들이 우리의 교리와 사업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기 원하는 바이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자. 편견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이 이 시대를 위한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희생이 따를지라도 장막 집회에 참석하라.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뜻을 존중하고 당신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그대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면은 호주에서 장막봉에 잘 참여하라고 말하는 권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나머지 부분에서 화인 여사는 장막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지만 구약의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대의 소망에서 화인 여사는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라고 썼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께서 유월절 대신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이런 근거에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며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산란시키고 곁길로 나가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지금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들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대형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대형 교회를 반대하는 권면을 했는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인 여사의 글에서 이런 사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인 여사는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여러 권면 중에서 다음의 진술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구절들은 질문자가 물어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그 중에서 찾아 뽑아낸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대형 경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먼저 교회 중은 5권 184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바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행동해야 할 우리의 의무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크게 등한히 여겨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의무와 기회를 버리고 어떤 더 넓은 분야로 시야를 돌리는 데 열심을 낸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위치에서는 진리를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큰 교회들은 유익한 점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특별한 의무의 위치에서 떠나 배틀크릭이나 어떤 다른 큰 교회의 부근으로 이사해 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작은 교회들의 번영과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성과 유용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우리 교회가 번성하는 배틀크리나 또 큰 교회 부근으로 사람들이 이사해 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일은 작은 교회들의 생명과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형교회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죠. 교회정은 8권 244쪽입니다. 우리의 큰 교회에 속한 많은 교인들은 비교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그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대신에 진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흩어진다면 그들은 훌륭한 봉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너무 빽빽하게 심겨진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라지 못한다. 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하여 성장에 방해받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원사는 그것들을 옮겨 심는다. 동일한 원칙이 우리의 큰 교회들에도 해당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병들고 문용해져 가고 있다. 옮겨 심는다면 그들은 튼튼하고 활기차게 자랄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어 몰려 살거나 함께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땅 위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의 흑암 속에 있는 빛으로서 나라 전역과 마을과 도시와 촌락으로 흩어지도록 계획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 그들의 믿음과 행실로 구주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사가 식물들을 너무 빽빽이 놔주지 않고 속과 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 옮겨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교회도 적용돼야 한다고 화이프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흩어져서 전도하고 봉사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 진술들을 볼 때 화이프니 대형교회에 대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권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림교인은 재림교인과만 결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교회증은 5권의 제3장 불신자와의 결혼 이 자료가 매우 유용합니다. 또 질문자는 재림교인이 비재림교인과도 결혼해도 되는지 그리고 불신자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를 물어왔습니다. 화인 여사는 어떤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했을까요? 기독교의 기별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갖고 있으나 재림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말할까요? 화인 여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교회증은 5권 364조입니다. 비록 그대가 택한 반려자가 다른 모든 면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일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불신자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그와 연합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그대가 이 거룩한 명령을 무시하면 그대의 영혼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에 따르면 명백하게 이 시대를 위한 진리, 다시 말하면 화인 여사가 재림기별을 가르치기에 사용한 말인데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 곧 우리의 인생을 함께 연합시키지 말아야 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림신앙을 가진 자와 결혼한 것이 매우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믿으면서 세상에 재림교회의 독특한 마지막 기별을 전하고 경고를 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갖지 않는 자와 신앙적 개념이 다른 자와 평생의 가장 중요한 열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험한 사람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이런 기별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확신과 사명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교회 목사가 재림교인과 비재림교인 사이에 결혼식 조례를 서는 것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교회론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교회는 재림교인과 비재림교인 사이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재림교회의 목사들에게 그런 결혼식을 주례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전 2005년판에 교회 요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결정할 일이지만은 교회의 공식적 입장은 재림교인이 비재림 신자와 결혼한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경험한 자들이 다 말하는 대로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경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목사 여러분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본 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경우 위에 명시된 원칙들을 고수하기로 언약한 재림교회 목사가 그런 결혼식을 주례하지 말아야 함을 남녀가 이해해 주기를 교회는 바란다. 1997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각자는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되 선택의 뒤따를 그 위험과 결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의 권면을 따르면 형통할 것입니다. 또 선조의 권면대로 같은 신앙 아닌 자들과 결혼하면 많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신앙을 갖는 것이 함께 평생 멍을 매는 일에 얼마나 힘겹고 위험한 일인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재림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